마태복음 제24장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휴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휴거를 이해한 후에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이해하기 전에 상당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이 두 장들은 유대인들, 교회, 이방인들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계시록을 제외하고는 이 두 장들이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들입니다. 계시록은 상세한 것을 다루는 반면 마태복음은 원칙을 다룹니다. 이 두 장은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것들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828년이 되어서야 사람들은 그것들을 상세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경의 차이로 인하여 해석들은 달라졌습니다. 개괄적으로 말해서 세 학파가 있습니다. 뉴턴은 이 두 장 모두가 교회에 관련된다고 주장합니다. 다비와 스코필드는 이 두 장 모두가 유대인들에 관련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떤 부분은 유대인들에 관련되며 어떤 부분은 교회에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세 학파가 각각 제시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교회를 대표한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대표한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며 동시에 교회의 기둥들이다. 이 두 장을 나누는 데 있어서의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 두 학파에 의하여 오도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깊게 읽어야 하며 우리 자신이 읽어야 합니다. 이는 식료품을 사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저울을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지 않도록 확실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먼저 22장과 23장의 배경을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주님은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는 것을 예언하셨으며 22장 21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23장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23장 38절에 있는 집이라는 단어는 24장 1절에 있는 건물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집이어야 했으나 그 당시 너희의 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주님 앞에는 두 무리의 사람들, 즉 거절당한 유대인들과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남은 자와 부르심 받은 자들, 즉 유대인들과 교회를 대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어떤 부분이 유대인들에 관련되며 어떤 부분이 교회에 관련되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까지는 유대인들에 관련되는 반면 24장 32절부터 25장 46절까지는 교회에 관련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에 근거합니다. 내적인 증거는 성경 본문 그 자체이며 외적인 증거는 서신서들로부터 온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까지는 이 구절들이 모두 문자 그대로 해석되는 반면에 24장 32절에서 25장 46절까지는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겨울은 겨울철, 즉 도망가는 데 있어서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안식일도 역시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24장 32절에 있는 여름은 영적으로 해석되며 왕국의 도래를 가리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24장 26절에 있는 골방에 관한 언급은 문자 그대로 해석되는 반면 24장 43절에 있는 집은 영적으로 해석됩니다. 유대인들에 관련되는 모든 구절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야 하며 교회에 관련되는 모든 구절들은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이전에는 모든 구절들이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룩한 것, 유대의, 안식일 등입니다. 31절 이후에는 모든 것이 공개적이며 장소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이전에는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이지만 31절 이후에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민족들, 아이벤자들, 젖먹이들을 언급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 반면에 25장에 있는 처녀들, 종들, 그 종들의 주인, 염소들, 양들은 모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24장 26절에 있는 나가지와 25장 1절에 있는 나간이라는 말은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이며 다른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24장 31절 이전에는 영적인 요구가 없으며 도망갈 필요만 있을 뿐입니다. 31절 이후에는 모든 요구가 영적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과 예비하는 것 모두 끝 무렵의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유대인들은 또 다른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31절 이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31절 이후에는 교회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한 구별이 없습니다. 펜톤도 31절은 대분할선이라고 했습니다. 요약컨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31절까지는 유대인들에 관련될 뿐이며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25장 30절까지는 교회에 관련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일에 관하여 교회에게 말합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오니 제자들이 성전을 돌이켜 보았을 때 그들은 그것이 매우 영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백성도 그러한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밖에 돌들은 빛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안에 있는 그릇들은 순금이었습니다. 그것은 귀하고 가치 있으며 빛났습니다.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것이 돌들과 금그릇들을 가리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는 주님의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단지 눈앞에 있는 것이며 바깥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력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세련되고 품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님의 영적인 통찰력에 따르면 물질적인 것들의 모든 요소들은 불에 의하여 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땅의 것들을 염려합니까? 성전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헛된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 실제를 잃어버렸습니다. 비록 예배가 있지만 필연적으로 그 당시에 성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까? 주님이 뜻하신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들은 예언을 이해하기 원하는가? 만일 너희들이 그것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너희는 나의 태도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세상을 볼 때 그는 예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믿는 이가 예언으로부터 어떠한 빛도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은 그가 세상으로부터 온 빛에 의하여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세상이 아름답고 좋지만 결국 타서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날은 올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같이 훌륭한 성전을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것은 성전의 영광이 금과 은과 보배에 있지 않고 주님의 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이 떠나버리신다면 온 세상에 금과 은과 보물이 있다 하더라도 성전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것을 주의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밖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AD 70년경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의 타이터스 왕자가 그의 군대를 이끌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는 성전 안에 금이 입혀진 것을 보았으며 모든 금을 벗겨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는 외부가 금이기 때문에 내부도 역시 금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돌들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님은 감람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이 8번 언급되었습니다. 매번 특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산 위에서의 상황이 거의 같았던 때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있는 산 위에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즉 미래에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 위한 선행 요건들인 천국의 법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휴거, 환난, 심판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왜 이것들을 산 위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산 위에서 그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는 자들은 산 위에 오르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예언을 이해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언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와 주님의 오심에 관한 것들을 부인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꺼이 산을 오르거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산 위에는 좀 더 조용합니다. 계시록은 외로운 섬에서 주어졌습니다. 흥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언을 연구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까? 주님의 오심은 언제일 것입니까? 시대의 완성의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섞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답변은 세 개의 별도의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있으며 이 기록은 매우 상세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의 범위는 좀 더 넓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으로부터 보충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 질문은 비록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몇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누가의 글의 직접적인 목적은 휴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입니다. 무엇이 이런 일들입니까? 이런 일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틀림없이 복수입니다. 성전의 파괴 외에 틀림없이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23장에 있는 배경을 고려한 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의 악의 양을 채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기서의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 구약에서는 십자가가 결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악한 일에 대하여 원수를 갚으실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주님의 오심을 볼 것이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든 이스라엘을 모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질문에서 이 여섯 가지 일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대답에는 여섯 가지 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24장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의 악을 채울 것입니다. 너희는 주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미래의 주님께서는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것이며 이스라엘 집에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성전이 더럽혀지고 파괴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은 주님의 오심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관하여 우리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세 가지 헬라어 단어 페루시아, 에피파네이아, 아포칼룸시스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오심의 징조에 관하여 주님께 물었습니다. 여기서 오심은 헬라어 단어가 파루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임재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오심은 정확히 맞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파루시아는 24번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을 가리키는 대여섯 번을 제외하고는 다른 10번 이상의 경우에서 그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사람에 관련되는 경우는 빌립보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5장 3절, 고린도후서 7장 6절, 고린도전서 16장 17절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 관련되는 경우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3장 13절, 4장 15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3장 4절, 요한일서 2장 28절, 마태복음 24장 3절, 27절, 37절, 39절입니다.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눈에 띕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4장 1절, 8절, 디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것은 보이게 함을 의미합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눈에 띕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13절, 4장 13절, 고린도전서 1장 7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입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이해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이마심이라는 단어는 파루시아입니다. 왜 그 영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재림에 관한 것들은 매우 복잡하며 페루시아는 매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파루시아는 보좌에 이르는 첫 번째 휴거 때에 시작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합니다. 오래 참는 자는 모두 첫 번째 휴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읽으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파루시아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4절은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은 주 강림하실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공중으로 오는 기간도 파루시아에 포함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라고 합니다. 파루시아의 기간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그리스도의 거신자들은 모두 부활할 것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은 주님의 파루시아는 그분이 모으는 장소에 믿는 이들을 모으는 것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은 주님의 파루시아는 적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은 불법자의 파루시아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은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위의 구절들로부터 우리는 파루시아가 보좌와 공중을 포함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시간에 관하여는 그것은 첫 번째 휴거에서부터 그리스도가 그분의 성도와 함께 땅으로 오실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파루시아는 실제로 교회와 왕국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보좌에로의 첫 번째 휴거와 환난 기간 중 주님이 공중으로 오심과 대환난과 믿는 이들의 두 번째 휴거와 땅으로 내려오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파루시아에는 세 기간이 있는데 그것들은 세 곳에서 발생합니다. 파루시아의 시작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보좌로 휴거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주님은 하늘들로부터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살아남아있는 믿는 이들은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그때 믿는 이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파루시아의 끝에 주님은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부터 땅으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오심에 빛나는 나타나심으로 적그리스도를 폐하실 것입니다. 파루시아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9절 길이 참으라. 기다리나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파루시아 안에서 믿는 이들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일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는 변형의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으로부터 파루시아의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파루시아는 주님의 재림의 중심입니다. 재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루시아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두 단어들도 파루시아에 관련됩니다. 아포칼립시스는 주님이 그분 자신을 계시함과 가리는 수건을 그분이 벗기심을 의미합니다. 에피파네이아는 커튼을 들어 올리는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나타나심은 주님의 오심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아포칼립시스와 에피파네이아도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에게만 나타날 것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에게도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파루시아에는 아포칼립시스와 에피파네이아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야 하며 우리는 그분의 에피파네이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하여 주님의 파루시아를 기다리며 그분을 알고 그분을 보기 위하여 주님의 아포칼립시스와 에피파네이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땅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날 주님과 같이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것이며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날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볼 것을 소망합니다. 원문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다를 의미하는 에르코마이입니다. 그것은 능동형 동사입니다. 파루시아는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휴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에르코마이가 언급된 때에는 성도의 휴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에르코마이는 마태복음 24장에서 7번 사용되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8번 사용됩니다. 임재로 오다를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 프로소 에르코마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여기에서 사용됩니다. 여기에 오다를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 튜테가 있습니다. 이미 왔다를 의미하는 헤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성경의 정확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세 번째 질문은 시대의 완성의 표적들이 무엇입니까? 이었습니다. 시대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코스모스, 이는 조직화된 세상의 물질적인 면을 의미하며 아이온과 다릅니다. 아이온, 이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속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조직화된 것들에 의하여 사로잡힌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의하면 이 세상은 이미 두 번째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또 시대에 속한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관습에 사로잡힌 것 또는 조류 또는 시대에 속한 것 또는 유행에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시대의 완성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여기서 시대라는 단어는 아이온입니다. 끝은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것은 끝나는 시간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또한 대환난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완성은 은혜의 시대, 즉 교회 시대의 끝입니다. 완성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보좌에로의 휴거로부터 시작하여 공중으로부터 주님이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나타나심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간에 있어서 파루시아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파루시아는 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가리킨 반면 완성은 땅 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이제는 첫 번째 주요 부분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를 보기로 합시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이터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해파했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의 주제는 대환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설명 중 어떤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설명에 동의하는 자들에게는 스코필드가 포함되며 두 번째 설명에 동의하는 자들에는 다비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두 번에 걸친 예루살렘의 파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AD 70년에 타이터스에 의한 파괴는 첫 번째이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설명에 대해 반론하는 7가지 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칭 그리스도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들입니다. 이는 우상들이 성전 안으로 놓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학파는 성전 안에 깃발이 날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었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6절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도망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도망은 매우 급박한 종류의 도망이나 그 당시에는 그와 같은 긴박함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해파 후에 곧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타이터스 시대에는 전 세계적인 영향이 없었습니다. 타이터스 시대에는 전체의 현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파괴의 결과는 주님의 나타나심이어야 하나 그 당시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계시록 6장과 유사합니다. 계시록은 AD 96년에 쓰여졌습니다. 타이터스에 의한 파괴는 AD 70년에 발생하였습니다. 만일 그것이 이미 성취된 것이라면 왜 계시록이 26년 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말했겠습니까? 성전은 적어도 두 번 파괴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라고 합니다. 18절은 황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파괴입니다. 이 두 번에 걸친 파괴는 시기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62일의 후에 발생하였던 반면 다른 하나는 한 일의 안에 발생할 것입니다. 26절은 왕이 아닌 왕자의 백성을 언급합니다. 타이터스는 왕자였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7절은 왕 자신을 가리키며 그는 로마의 왕이 될 것입니다. 원문에서 26절에 있는 종말과 끝까지는 모두 이 시대의 끝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파괴가 시대의 끝 이전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세 구절들을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 의하여 우리는 거룩한 성에 대한 두 번째 파괴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은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은 첫 번째 농부들이 죽임당한 후 새로운 농부들이 고용되었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주요 부분에서 4절부터 6절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7절부터 14절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31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이 이것을 기록하지만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는 첫 번째 질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더 상세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마가와 누가도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관하여는 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심지어 모순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된 것은 거룩한 성이며 마태복음에서 강조된 것은 성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질문은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의 징조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질문은 시대의 완성 이전의 징조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거짓 그리스도들을 언급하지 않은 반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그것들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것을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미 언급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 동일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일합니다. 비록 성전은 이미 한 번 파괴되었지만 장래 또 한 번의 파괴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특별한 요점은 파루시아, 즉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오심의 징조와 시대의 완성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물었습니다. 파루시아와 시대의 완성을 함께 놓았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미 어느 정도 이해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파루시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책들에는 노아, 집주인, 종들, 처녀들, 달란트를 주심과 같은 비유들이 없는 이유들입니다. 이 다섯 가지 비유 모두가 파루시아와 관계가 있습니다. 세 복음서들 사이에 또 다른 하나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즉, 그것들 모두가 교회와 유대인들을 언급합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27절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며 28절부터 37절은 교회에 관련되며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28절은 유대인들에 관련되며 29절부터 36절은 교회에 관련됩니다. 세 번째 질문, 즉 끝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완성이 유대인들과 교회에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장차 올 일을 피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며 그러한 권면은 특성상 영적인 것입니다. 두 책에 있는 권면들은 다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노아에 대한 약속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파루시아, 즉 휴거의 일에 대하여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